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제 이 시기에 딱 오후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고생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이 자리에 또 똑같이 서 있게 됩니다. 2020년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의 연속을 지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사람들은 진짜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즉 이제는 가능성이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올해가 최악의 해였다라고 최악의 해였다라는 말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아프고 좌절하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좌절한 그 시간보다 앞으로 절망할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위기와 지연과 장애로 뒤범벅된 삶에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잘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고통당하는 아이를 보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위기를 처리하신 동안 예수님은 병든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집필할 때 사용한 문학적 전략 중 한 가지는 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안에 끼워넣고 두 이야기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믿음처럼 비교 가능한 두 가지 요소 혹은 오늘의 본문처럼 두 가지 대조를 병행시키는 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성별, 지위, 인지도, 그리고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에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이로라는 인물은 회당장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회당이란 지역 예배의 중심지로 야이로는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인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관장하고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매주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들이 계속하여 율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호품을 나누어주며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직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적어도 그가 살던 마을에서는 꽤나 명망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회당장들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위나 압력도 야이로가 자신의 아픈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은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의미심장하고도 대담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자기 딸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만지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고쳤던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는 군중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가 예수께로 나아갔고 예수께 자기 딸을 만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간단했지만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지요. 야이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께서 그와 함께 즉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낫겠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단지 말만으로도 그 딸아이를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그런 생각은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딸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까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딸이 죽으면 그것은 너무 늦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요청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2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인은 암이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유방의 작은 혹인 줄 알았던 것이 열고 보니 유방암 4기가 되었고 치료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 폐로 전이되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셨고 거기에서 끝인 줄 알았으나 척추로 전이되어 모든 심경세포가 망가지게 되었고 진짜 여기서 끝인 줄 알았으나 뇌로 전이되어 모든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던 것입니다. 그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은 정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는 암 전문의부터 시작해 이제 한의사, 뭐 해독 전문의, 소위 신유의 은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람, 예언을 한다는 사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 권사이신 어머니와 장로이신 아버지셨기에 많은 교회와 관련된 분들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희 가족도 믿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실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그분을 믿자. 라고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또 하나의 주인공이 긴급하고 절박한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난입하여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란 상처도 쉽게 날 뿐 아니라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아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잘 굳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늘 피를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힘도 없었을 뿐더러 입은 옷에는 계속해서 피가 묻어 깨끗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가진 특정한 질병 때문에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상 부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돈을 썼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에 근거하여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밀려드는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을 만지는 것은 옷이 그 주인의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당시의 생각에 따라서 그 여인은 내가 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9절의 말씀처럼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고 역병에서 완전히 나은 것을 스스로 느끼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야이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야이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딸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안수하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던 길을 멈추시더니 길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옷이 문제입니까? 제가 옷 사드릴게요. 빨리요, 제 딸이 죽습니다. 제자들도 다급하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몰려들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다뇨. 지금 야이로를 빨리 따라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셨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이신지 어디 있지 하면서 여기저기 살피고 둘러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것 같은 일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별 다른 반응이 없으시고 그때가 점점 지체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시작하시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 저희 가족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이제 형도 저희 형도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가족들은 육체적인 한계에도 다가올 뿐더러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 신호가 올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실 것까?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어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분노와 좌절, 실망과 같은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와는 달리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그랬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33절 말씀처럼 혈루증이 낫게 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낫기는커녕 계속해서 심해져 가기만 하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던 차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지 뭡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무리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나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말했겠죠. 아멘, 할렐루야 라고.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연을 다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해가는 그 와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은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이 두 단계를 통해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이로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저의 딸이. 다시 또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세가 이제 극으로 다다라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거나 요양사 아주머니를 불러 모시게 되었죠. 그리고 암투병 하신 지 이제 2년 6개월가량 되신 날 아침 일찍 자고 있던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주인은 이제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지막하게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빨리 병원으로 와봐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구나.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잠시 후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이 상황, 간절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사라졌고 당신의 가능성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셨기 때문에 갑자기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딸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부파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슬픔, 절망, 분노, 원망, 허탈함, 좌절, 외로움, 아픔, 두려움의 마음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 너는 그렇게 하면 돼.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잠재적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야이로는 외롭고 병들었으며 사람들이 피하는 한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방금 목격했던 차이입니다. 이제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낫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시제가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의미란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소녀의 죽음에서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잇는 다리는 소녀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야이로는 잘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야이로는 앞선 여인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은 딸 아이에게 모시고 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 딸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믿지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조금만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다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믿음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까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묻지마 믿음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적당히 믿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믿지 말고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합니다. 불확실함보다는 예측 가능함을 선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도 싫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주지도 마음을 터놓지도 않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안전만을 택하게 됩니다.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처받을까 두려워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는 결국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이 너희는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참된 믿음은 종교적인 교육, 배경만으로 자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유대도 믿음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묘한 방식으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방해합니다. 가장 깊은 필요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믿음을 발견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과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건을 두고 여전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때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일미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 이번에는 제 6개월 된 저의 사랑한 딸이 대학병원에 검사받으러 갑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심각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어깨가 많이 불편한지 들썩임이 심해져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계속 울게 됩니다. 어깨가 들썩이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소아과도 다니고 했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이제 오는 수요일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간적인 지식, 내 인맥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 두려운 마음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어려움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